할렐루야.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이 됩니다.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1년 3개월 정도 서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얼굴을 보니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네 제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복자들이었다.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이래 그 행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원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지난날의 행적에 비해 그들은 매우 행복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대하여 친히 방패가 되어주셨으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인자와 긍휼과 섭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모세만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역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그들을 여호와의 율례와 법 도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그의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놀랍고도 탁월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부러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꾸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행복자들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우고 아론과 훌이 이 각각 모세의 피곤한 팔을 들고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편으로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닛시 70인역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요셉부스는 여호와는 나의 정복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예, 승리할 때 우리 앞에 깃발을 들고 가죠. 그 깃발이라 각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멸망된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준 거예요. 가나안 지방을 정복할 때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번거를 살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께 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자는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과 섭리로 인도하셨는데 이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별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라 라고 말씀해 신명기 7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한 너희 조상들과 언약하신 이유였다고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 본성케 하시되 네가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산과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잠잤던 것을 봅니다. 셋째로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된 우리도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성령의 친히 우리로 되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 이유이고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보증까지 인치시고 보증까지 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둘째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게 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신 천하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고 40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받은 행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 근심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종을 만드는 것은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종이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못하면 무수에 불과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다 못한 것이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각하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새소리가 밖에서 울 때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시작하도록 심지어 저 미세한 새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행복을 만드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기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행복한 삶을 삶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의 반응으로 나눕니다. 행복을 빈다 할 때는 행복의 삶의 내용,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한다는 의미가 행복을 비는 것이요. 행복을 느낀다 할 때는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당하면서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하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느낌보다 삶의 내용, 가치에 비중을 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아니고 느낌에만 의존해서 내 행복 여부를 판단하면 감정이 목적이 되어서 감정은 그 자체가 변덕이 심해서 행복 지수가 들쑥날쑥해진다는 것이죠. 둘째는 행복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이 행복감과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행복은 최종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엉뚱해서 행복을 목표로 뛰면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진답니다. 뭐가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데 행복을 인생 목표로 삼으니 오히려 행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인데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행복이 높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점점 옅어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행복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행복을 느낌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느낌을 쫓는 것보다 감정이 좋든 말든 가치 있는 행복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행복 활동에 가치가 있어서 실천하다 보니 행복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 행복감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탐을 한번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받은 축복을 셈해 보세요. 친절한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인생의 즐거움을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멘토에게 감사를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을 챙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받은 축복을 세말려 할 것도 불평 불만밖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셋째로 인성을 행복을 만드는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인성을 길러야 됩니다. 인성. 인성은 우리의 성격이지요. 우리의 성격을 기르는 것. 어느 노부가 비 오는 날에 시골 작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찾아 프론트에서 미안하지만 예약을 안 했는데 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방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미안하지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호텔을 다 문의했으나 모든 방이 다 매진되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위의 모든 방을 찾아봤으나 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노부는 난감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하는 카운터는 실례하지만 제 방이 있는데 그 방이라도 투숙하시겠습니까? 하고 그 노부에게 물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을 치워서 그 노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을 지낸 후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서 노 부부는 호텔 방 값의 3배를 그 카운터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제 방은 호텔 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께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하면서 그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노 부부는 감사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후에 뉴욕으로부터 초청장이 하나 왔는데 1등석 2장 비행기표와 모든 비용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오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2년 동안 그 노부들은 가서 호텔을 짓고 매니저로서 이 사람을 마음먹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 이 바로 아스토리아 호텔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인성이죠. 인성이 좋기 때문에.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인공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비비안 리입니다.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여주인공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비비안 리인데 비비안 리가 무명 시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오디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보고 돌아가는 비비안 리가 나가면서 동네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워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그만 오디션을 보겠습니다. 저 여인을 여주인공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여인을 비비안 리를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성은 우리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행동하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자성예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가 있습니다. 이는 겨우가는 꼴을 스스로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본보기를 내어 위대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자성예언이란 말입니다. 자존심은 뭐예요? 자신이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자긍심은 뭘까요? 나를 높이다 보니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자긍심입니다. 나를 높이다 보니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심은 뭐니까? 내가 현재 70원을 받고 있는데, 월급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1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가 70원을 받고 있는데도 정말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원이라고 하는 것을 손해보면서까지도 내가 70원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30원에 그 적은 돈을 받았다.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적더라도 자긍심을 갖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부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둘째, 우리 인성에서 내가 가정을 자신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게 자긍심이요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템플교회 성도십니다. 템플교회 성도님으로서 여러분이 갖는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자부심이 없다고 하면은 좀 여러분에게 좋은 여건과 환경과 좋은 조건이 된다면 가차없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것, 이건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거지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주인은 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집을, 이 교회를, 내 집을 더 풍식이고 더 잘되고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는 것을 주의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줄 아십니까요? 남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5억분의 1의 정자와 여자 200만분의 1의 난자가 합해져서 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건강이 좀 나쁘고 모든 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처럼 5억분의 1, 아니 200만분의 1의 그러한 투쟁 가운데서 승리한 자가 합쳐져서 튀어진 아주 결정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귀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본부기 덕으로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는 세상에 악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십시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할머니와 손자와 차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손자가 할머니 힘드시니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손수레를 끌고 가다 좁은 길로 가는데 마치 좋은 차가 거기에 정차되어 있습니다. 아우디라는 차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못 끌고 가다가 정말 긁고 말았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울고요. 할머니는 그만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차에 끼어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도 못 뛰어서 중년 남녀가 황급히 뛰어나오더니 어찌할 줄 모르는 할머니에게 허리를 90도 굽혀서 사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차를 차고에 파킹을 해야 하는데 파킹하지 못하고 좁은 골목에 세워두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만 가셔도 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찍어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우디 회사로부터 차주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차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차를 모두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선물 한 가지가 더 있죠. 오늘 여러분 오셨기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뉴욕 고등학교 3학년 여교사가 졸업을 앞두고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까 집에 가서 밤이 맞도록 고심한 끝에 아주 좀 특별한 선물을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선생은 학생 한 명씩 한 명씩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아이 하나하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각자의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일일이 파란색 리본 하나씩을 달아주었는데 그 리본에는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생은 그리고 학생들에게 파란색 리본 세 개를 더 주면서 사람들에게 달아주라고 하면서 다음 주일에 그 결과를 써내도록 해라고 했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스러웠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일본을 달아줄까? 한 학생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을 받았던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 부사장이 있어서 갔습니다. 학생은 부사장을 옷깃에다 파란 리본을 달아주고 두 개 리본을 더 주면서 저희 이반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일인데요. 이 리본은 부사님께서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말하면서 대신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저에게 꼭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사장은 그렇게 두 개를 받고 자기는 파란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받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고 달아줄 수 있을까? 부사장은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모두에게 지독한 인물로 이름난 사람이었지만 부사장은 사장에게 다가가서 사장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장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꺼내면서 감사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당황은 하면서도 기쁘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소, 부사장. 파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나서 나머지 한 개의 리본을 더 꺼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제 부탁은 한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여분의 리본은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사실은 한 학생이 이 리본을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네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단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인물을 하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더구나. 그동안엔 나에게 불만이 많았을 텐데 나더러 창조적인 천재적인 거라는 거야. 그리고 여분의 리본을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하더구나. 퇴근길에 집으로 오면서 누구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까 생각해봤지. 그러다 널 생각했다.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다. 그리고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코 쓸 데 없이 바쁘다. 그래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 이따금 너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안을 어질러올 것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하지만 오늘 밤 난 네가 이 말을 꼭 내게 너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단다. 넌 나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네 엄마가 마찬가지로 네 엄마나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나는 널 사랑한단다. 놀란 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온몸을 가늘게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는 자살을 결심했었어요. 모두가 저를 미워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으니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행복 자였다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였는지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까지도 항상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방패자가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매일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